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만 원입니다. 몸이 멀쩡한데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소위 나이롱 환자들 여전히 있지요. 그러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도 지난해에만 8만 4천 명쯤 됐고요. 이 보험 사기 금액도 7,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요. 보험 사기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일반 보험 가입자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융감독원이 추정하는 보험 사기의 손해를 보험 가입자들 1인당 한 명씩으로 나눠보니까 오늘의 숫자인 7만 원, 연간 7만 원 정도를 보험 사기 때문에 더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 대중화, 보험 다양화 시대에 어찌 보면 그늘인 셈인데 오늘 금융감독원이 요즘 특히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 사기가 또 있다고 해서 주의보를 하나 발령했더군요. 예를 들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이 임플란트 시술만 했는데 치조골 이식술도 같이 했다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려고 이제 골절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엄연한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보험금 반환은 물론이고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재작년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는데 물론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물론 강화돼야 되겠습니다만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건 보험 사기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좀 막아보는 것일 텐데요. 소비자들을 시험에 들게 해놓고 사기범을 양산하는 게 과연 최선책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5월 2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어떤 수당들을 넣을까 이 논의를 두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산업계와 노동계도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건 안 되고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인데 민주노총 오늘 연결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사정을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 모아오신 분들 많죠? 이번에 그걸로 티켓을 좀 구해볼까 하는 분들 있을 텐데 마일리지를 써먹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데일리 성문지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이 열렸는데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결됐으면 1.5% 그대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차례 인상된 뒤에 6개월 연속으로 1.5%가 유지된 것인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도 이미 동결을 점쳤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역시 최근에 고용지표 표가 좋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2만 명이었는데 3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정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을 정도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현재 정부의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을 좀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정말 좋으면 물가도 많이 오를 텐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걸로 봐서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하는가 말씀 주신 것이고.
예.
신규 취업자 수, 새로 생긴 일자리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건 참 고민인데.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이 각자 좀 다르더군요. 말씀하신 대로 평소 재작년, 작년만 같으면 1년 전보다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올해는 이게 웬일이냐, 10만 명대밖에 안 늘어났으니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고
그렇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요즘에는 그 취업할 만한 연령대인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네.
15세부터 60세, 4세 인구 자체가 예전보다 그리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65세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거꾸로 이제 저 일자리 필요해요라고 태어나는 젊은이들 숫자는 적다 보니 당연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라는 또 설명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경제 전문가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논쟁 중이겠죠.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또 올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는 그럼 좀 더 벌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미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한 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뭐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또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딘가 저는 미국인가 싶었는데 중국이라고 하더군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제일 크니까요.
시장도 크고 또 중국 정부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 그래서 네. 전기차가 그쪽에서 많이 다니는데 전기차는 사실은 뜯어보면 타이어, 껍질, 배터리, 끝 이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 이제 뭐 엔진이랑 각종 부품도 한 2만여 개의 부품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네. 사실 간단하게 아주 배터리가 거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결국은 알짜인데 우리나라 네. 배터리 제조사들이 중국 자동차의 배터리 납품하는 게 지금도 어렵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어려워요, 지금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가장 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값,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각국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배터리, 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차량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전기차라도 이 차는 되고 저 차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인데요?
이제 어떤 제품이 들어가느냐.
예.
이 제품이 이제 믿을 만한 제품이냐.
아, 배터리가 뭐 들어갔느냐에
것이냐.
따라서.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거를 예. 기준으로 이제 정부가 분류를 하는데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목록에 보면 우리나라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 그리고 네.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세 개 대기업이 이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만든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줘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은 그런 차량은 판매가 불가능한 사실상
그렇겠죠.
그러니까 팔 수는 있지만 아무도
비싸니까.
사지 않는
네,
그렇죠.
예.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2016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거 그래서 사드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사드 갈등이 워낙 이제 불거졌었기 때문에 무역 네. 보복 조치다 이렇게 그런 해석들이 나왔었고 꼭 뭐 보복 조치가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뭐
중국 이런 배터리 회사들 키워주려고.
그렇죠. 한국 회사들이 너무 세니까
네.
한국 회사들의 보조금을 안 주고 우리 자국 기업들, 자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에 보조금을 주면 그런 게 더 많이 팔리고 그러면 우리 기술도 더 빨리
알겠어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쁜 X들이고
네.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제품이?
네. 어제 이제 중국 정부가 목록을 다시 업데이트 했는데 거기에도 새로 뭐 전기차 6개 제품 또 수소연료전지차 4개 제품이 추가됐는데 역시 우리 제품이 탑재된 차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 희망적인 부분이 조금 엿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라는 곳에서 배터리 분야의 화이트리스트 예비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바로 국내 배터리 3사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이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이 배터리 제조업체 중에 좀 모범적인 업체 가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는 그런 명단을 작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네.
이제 새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중국 정부도 우리 제품이 장착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아직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아직은 그러나 아직은 모르는데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오늘 오후에 안 그래도 한중 양국의 산업부 장관이 만나면
네.
만날 예정인데
예.
무슨 얘기할지 모릅니다만 배터리 얘기도 화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제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산업부 장관과 협의를 나눌 계획이고요.
네.
이번 회의는 2년 2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 분야 장관급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2년 2개월 만인데 그만큼 그동안 약간 경색됐던 관계가 좀 개선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치면은 좀 좋은 쪽으로 얘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주유소 가면 네. 어제 올 걸 그랬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꾸 오르고 있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뭐 그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시면 이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 또 서울의 가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국 평균 가격이 4월 중순만 해도 리터당 휘발유 기준으로 1,5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난 지금은 1,590원을 넘어선 상태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비싼 제일 비싸니까 리터당 1,680원을 현재 찍은 상태입니다. 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그 생산자 물가 자료를 봐도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전월 대비 5에서 6% 정도 지금 가격이 오른 상황이고요.
예, 국제유가 올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2월 중순만 해도 한 배럴당 $60 정도를 네. 찍었었는데 지금은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유와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80 진입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 달 전만 해도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때 살 걸 그랬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 기름값에도 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기름값 오를 것 같아도 휘발유 경유 차에다 가득 담아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유가 선물이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오른 폭만큼 벌잖아요.
네.
예. 서민들은 어렵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대개는 형식적으로는 하죠.
예.
뭐, 요즘엔 자동차 타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60달러, 80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더 오를지는 참. 예전에는 이 정도 유가는 안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쉐일오일이
네.
뭐 한 60불 넘으면 그쪽에서 계속 퍼낼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왜 80달러까지 갑니까라고 또 물었더니.
네.
퍼내긴 퍼내는데 퍼내는 동네에서 그 쉐일오일을 이제 수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수출하는 데까지 끌어올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또 못 파낸답니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시더군요.
네. 전 세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네.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동산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동산이면 부동산의 반대말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네. 맞습니다.
어색한 용어입니다. 동산이
예.
뭐예요?
예. 뭐 부동산이야 워낙. 많이들 다 아실 거고요. 이렇게 땅이나
땅 주택 건물,
예. 주택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채권 같은 것이 대표적인 동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기계 설비,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동산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업체가 만든 생산한 완제품 이런 것들도 역시 동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금융 당국이 기업들이 이렇게 기계 설비 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뭐 의류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한 옷을 담보로 잡히거나 혹은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 장비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고
네.
목장하시는 분이 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네.
있는데 그게 항상 문제는
네.
그거 담보로 잡았으면 소를 담보로 잡았으면 우리 은행 지점에 잠깐 창고 만들고 소야 일로 와라 잠깐 여기 너희들 있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소는 여전히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디 달아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런 사기도 있었죠. 똑같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은행 가서도 빌리고 저 은행 가서도 빌려도 이 소가 내가 담보로 잡은 소인지 다른 은행에서 또 담보로 잡은 소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은행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그렇죠.
소가 그 소인지.
소의 등짝에다가 이거 우리 은행이 담보 잡았으면 도장 찍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대출이 안 됐던 건데.
네.
뭐 좀 새로운 방법이 생겼답니까?
정부가 이제 개선책들을 조금 제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담보 가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은행 실무자가 이 동산의 담보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산을 뭐 함부로 뭐 빼내거나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관리 비용을 좀 줄여주기로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뭐 조그만 부착, 한 손바닥만한 장치를 예. 뭐 어느 설비에다가 부착해 놓는다면 아. 그 설비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GPS나 이런 걸 이용하면
이동했는지 그렇죠. 고장 났는지 작동 중인지
뭐 이게 작동 움직이 진동이 있는지 뭐 작동 중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아, 이 담보가 현재 뭐 제대로 지금 있구나.
소의 목에도 걸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장치들도 아마 고안을 해내겠죠. 아직 뭐 구체적인 그 장치 세부적인 내용이 다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예. 하면 은행들은 그 IoT 사물 인터넷 장비에다가 우리 네. 은행이 담보 잡고 돈 빌려줬음. 딱 네. 그렇게 써놓으면
그렇죠.
다른 은행에 가서 목에 걸린 거 보고 이거 담보 잡힌 손에
네.
이러면 이제 그 손은 안 받아주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또 뭐 정책 자금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등을 통해서 이 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기업에 한 3년간 1조 5천억 원가량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고 또 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게는 좀 충당금 규모도 줄여주기로 뭐 그런 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2012년에 사실 동산담보대출을 도입했었는데 당시만 처음만 해도 한 6천억 정도가 대출이 발생했다가 그 이후에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지금 현재는 2천억 정도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것을 다시 확대를 해서 2020년까지 3조 원, 2022년까지는 6조 원 규모로 이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키우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돈을 패스해줬을 때 축구로 치면 패스죠.
네.
패스를 받아서 그 돈을 열심히 잘 굴려서 사업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만한 그런 기업가에게 패스를 빨리 잘 해주는 게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방법인데
네.
이제 누가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자꾸 공은 달라고 하는데
네.
담보가 없어서 패스를 못하겠다 하시려고 있으면
그렇죠.
서로 답답한 일인데
예. 새로 이제 창업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가 이런 있겠습니까?
부동산 담보가 예.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이야 뭐 워낙 부동산 담보가 많이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산 담보 대출이 좀 활성화되면 영세 중소기업들 또 창업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기대인데 은행들은 아유 좀 돼봐야 알겠습니다. 또 가봐야죠. 또 어떤 일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정부의 개선책이 제시는 됐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나 개선을 시킬지는 또 돼봐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여러 마리 담보로 돈 빌려줬던 은행원
네.
그 보니까 사기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똑같은 소들을 대상으로 저 은행에서도 빌리고 이 은행에서도 빌리고.
네.
여러 은행들 은행원들은 징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긴 교훈은 역시 담보대출이 최고야.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또 최근에는 계속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굳이 뭐 동산담보대출에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예. 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정종호 씨가 보험료는 왜 카드 결제가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보험회사가 카드 안 받는 이유는 뭐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이지요. 우리가 식당에서 카드를 긁으면 식당 주인이 카드 회사한테 우리가 먹은 밥값의 한 2% 정도를 카드 수수료로 늘 냅니다. 식당 주인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요.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만약 카드로 긁으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2% 정도를 카드사의 수수료로 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그게 싫은 겁니다. 카드 수수료 내기 싫기야 뭐 식당 주인들도 싫기는 마찬가지인데 식당은 카드를 받는데 왜 보험사는 안 받느냐. 식당은 카드 안 받으면 손님들이 나 현금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손님들이 식당에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카드 안 받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원래 카드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그래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나니까 이제 그게 카드를 안 받는 원인이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카드 회사하고 보험회사 사이를 좀 중재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고 누가 내느냐 이 문제라서 당신들이 양보하라고 하면 그쪽이 손해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재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보험료 중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그런데 이건 카드로 되는데 여기도 2% 정도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당연히 내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그냥 2% 수수료 물더라도 카드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이때는 또 카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는 처음에 가입할 때 결제를 하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되면 가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객한테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객이 나는 카드 안 돼서 싫어요 그러면 고객을 못 잡는 상황이 돼서 즉 고객이 갑인 상황이니까 그때는 카드 결제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고객이 가입을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보험료, 일반 보험료, 특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이 끝나고 나서 매달 붙는 거니까 이 보험료를 안 부어도 사실은 보험사는 별로 손해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지하면 고객이 손해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이제 가불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카드 결제가 안 되면 또 안 된다는 걸로 고객은 그냥 현금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일반 보험도요. 초회 보험료 있죠. 처음에 가입할 때 첫 달치 내는 거 그거는 카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받아주면 고객이 가입 안 하니까요. 예, 역시 뭐 힘의 논리인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줄 때는 그냥 월급 얼마 이렇게 커다란 항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상여금도 있고 중식대 점심값도 있고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할 때 어떤 항목까지 회사에서 준 돈으로 넣을 거냐 이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도 인원이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조금 전 국회 앞에서 또 가졌는데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네, 지금은 기본급하고 직무수당하고 하여튼 매달 예.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만 월급으로 보고 그 예. 월급이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이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사측에서는 매달 주는 건 아니지만 석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연말에 주는 정기 상여금이나 숙식비 같은 것도 결국은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이것도 월급으로 칩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기 상여금, 그다음에 숙박비, 식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 상여금 물론이고 매일 5천 원가량이 지급되는 식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 계산하면 600원 정도 해당되는 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매일 5천 원 정도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네. 600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시급. 이게 최저임금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식비가요?
예예예. 예, 예. 식대를 그 포함시키게 되면 네. 한입 범위에.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엔 네.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예. 사실 그 상당히 치명적인 그 저하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숙박비 식비는 현장에서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즉 숙박비를 준다는 건 회사에서 예, 숙소를 제공한다는 뜻일 텐데.
예, 예. 그것을 어쨌든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현물로 지급하면서 하루에 잠잘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럼 예. 그것도 월급으로 쳐준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식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식사를 예, 예, 주면서 원가가 얼마든 간에 5천 원짜리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5천 원 현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 식대 조항으로 해서 찍혀져 있습니다. 영세서에.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왜 포함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회사에서 주는 돈 아니냐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이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그 최저임금을 올려도 만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도 사실 효과는 8,000원밖에 올린 효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 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위원장님 그 어느 정도 이상은 꼭 근로자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의 본질이지 매년 얼마를 더 올리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측에서도 정기상여금으로 주는 건 사실상 근로자한테 주는 돈인데 그 돈도 결국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가기만 했으면 저희가 최저임금은 안 지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상여금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네.
사실 지금 이 상여금은 매년 임금교섭을 할 때 그 임금교섭의 대상이 되는 교섭임금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최저임금화돼서 안으로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순간.
네.
바로 이것은 매년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교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 정해서 줘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인해서 사실상 현장의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들을 미리 봉쇄하면서
네.
사실상의 임금교섭의 한 부분들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그냥 막아버리게 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상여금 부분들을 산입범위 확대하는 것은 교섭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안에 또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즉 상여금은 빼고 월급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 회사가 있다면, 사정임금도 못 주는 회사가 있는데, 아, 연말에 상여금을 300만 원씩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넣으면 최저임금이 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한다면, 노사 협상을 할 때 이 300만 원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이 법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200만 원을 더 줘서 500만 원을 줄 건지, 700만 원을 줄 건지, 그 논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여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노사 간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상여금들이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
아,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예. 하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근데 위원장님 안 주는데 그걸까지 안 준 걸 계산했으면 최저임금보다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즉 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을 다 챙겨주려면 1년에 예를 들면 한 2,4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급은 2,20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연말에 보너스를 500만 원 더 드리면 최저임금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만약 그 보너스를 안 주게 되면 그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정기상여금들을 저희가 지금의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임금 범위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범위가 일단 산입범위 확대해서 낮춰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확대할지 아니면 놔둘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정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정기상여금은 주냐 안 주냐의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기상여금 있으면 포함되되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확장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논란을 보면서 저도 하나 좀 궁금했던 부분이 사측도 그걸 굳이 그렇게 노총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굳이 어차피 줄 돈이면 연말 보너스라고 하고 주지 말고 매달 월급으로 나눠서 주면 되는 돈일 것 같은데 아니면 정기 보너스라고 해서 주든가요 매월 그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는 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죠 노총에서도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임금제도와 관련된 거라서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저희들이 그것은 뭐 좀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쟁점과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좀 다시 다른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할 때
네.
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제도를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건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안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다 최저임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월 정기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것을 어디를 넣을 것이냐에 대한 산입범위의 확대는
네.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그냥 정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당, 그러니까 이제 상여금, 숙박비, 식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뭐를 최저임금에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즉 최저임금을
그렇습니다.
계산할 때 회사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는 거 안에 어떤 범위까지 넣을 거냐
그렇죠. 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어요. 숙박비, 식비와 같은 경우엔 사실은 식비라고 하면서 점심을 현물로 주면 그거를 4,000원을 칠지 5,000원을 칠지 7,000원을 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7,000원을 치고 나서 3,000원어치 점심밖에 안 주면 그거는 적게 준 거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식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월급 명세서에.
예.
예, 그리고 그것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 식대의 그 액수마다 다르겠죠.
네.
근데 그 식대라고 하는 그 명목을 넣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기본 식대가 차지하는 하루에 얼마 그리고 그 얼마를 일할 계산하면
알겠어요.
뭐 예. 몇백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최저임금 전체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회사 식당이 없는 회사가 식대라고 해서 하루에 5천 원꼴로 지급 돈으로 주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 돈으로 주는 그 돈도 월급으로는 넣지 말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대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 중에는 국회에서 다루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다루지 말자는 건 왜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산입범위만을 다루게 되면 사실 이것 최저임금에 대한 취지 자체가 좀 무색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임금을 다루는 거는 당사자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노사 중심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또 가장 강한 것이 임금인데
네.
그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강제하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입장들이 저희
그 말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합의할 문제지 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느냐는
예, 예,
뜻인 것 같아요. 표현하자면 하나만 좀 여쭙죠.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의 취지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다들 받아야 한다는 어떤 하한선, 안전판에 대한 취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힘이라는 취지를 갖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후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및 부분들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영향을 주게 되는 이 격차.
예.
부분들이 일정하게 해소되는 부분들도 사회적 의미가 크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이것이 미치는 경제 상황에 대한 활성화라고 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제도를 확산하려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될 거다. 해결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협상장에서는 사측은 1년 동안 다 드린 돈을 합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데 왜 최저임금을 안 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협상장에서는.
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금을 다 줬다 안 줬다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논의를 할 때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뭐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교섭과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노동자들과 요 사이에 좀 간극이 좀 있고요. 당연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익과 아니면은 뭐 저대변층도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건 사실관계에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